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라크 정부군이 서부 안바르주 아르투바시를 탈환하기 위한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는 이곳은 요르단과 시리아 국경과 인접한 요충지에 해당됩니다. ISIL은 올해 초 시리아 동부 지역과 이라크 신자르 지역에 대한 장악력을 이루면서 시리아 데이즈 에조르에서 이라크 모술에 이르는 그들의 통제선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터 쿡 미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에게 ISIL이 이라크에서 차지하고 있던 영토의 45%, 시리아에서는 16에서 20%가량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북부의 한 시장에서 오늘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28명이 숨지고 65명이 다쳤습니다. 아직까지 공격범의 실체는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이라크에서는 지난주에도 ISIL의 잇단 폭탄 공격으로 1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리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 시리아 지원그룹 회의가 오늘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개최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교착상태 놓인 정치회담과 난항을 겪고 있는 휴전협정, 인도주의 지원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독일의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외무장관은 회담을 앞두고 오늘 회의에서는 휴전이 잘 지켜지도록 하기 위한 조건들이 합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 양측에 휴전 합의를 준수하도록 압박할 계획입니다. 러시아의 인테르팍스 통신은 어제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만나 시리아와 터키 국경 사이 테러 분자들의 보급로 차단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쿠바와 미국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 양국 관계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 매우 야심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쿠바 외무부 관리가 밝혔습니다. 호세피나 비달 쿠바 외무부 미국 담당관은 어제 아바나에서 미국 관리들과 만난 뒤 양측이 사법기관과 의약, 농업 분야 등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대표로 쿠바 출신의 알레잔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차관이 참여한 가운데 양측은 마약 밀매와 사이버 범죄, 테러, 불법 이민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미 국무부는 오늘 회의에서는 인권 문제와 금융 현안 등도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홍콩 당국이 중국 고위 관리의 방문을 앞두고 경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장은 지난 2014년 이른바 도시 점령 시위 발발 이후 처음으로 홍콩을 방문하는 중국 고위 인사입니다. 이에 따라 수천 명의 경찰 병력이 동원됐고 일부 지역은 봉쇄됐습니다. 또 시위에 사용될 수 있는 거리의 보도블록은 접착제로 고정됐습니다. 장 위원장은 내일 홍콩을 공식 방문해 경제회의에서 연설합니다. 이어 저녁에는 홍콩의 친민주주의 계열 의원들과 만납니다. 장 위원장의 이번 방문은 아울러 렁추닝 홍콩 행정장관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이 리용호 외무성 부상을 새 외무상에 임명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은 전날 영국 정부에 리용호 부상이 외무상이 됐다고 통보했습니다. 리용호 신임 외무상은 외무성 과장과 주영대사를 지냈습니다. 1990년대 초부터는 핵협상에 참여했고 2011년에는 육자회담 북측수석대표를 맡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2012년 3월에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반도 토론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관측통들은 종전까지 외무상을 맡아온 리수용은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북수마트라 섬의 유명 관광지 부근에서 기습 홍수가 발생해 적어도 17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습니다. 인도네시아 관리들은 어제 두아와르나 폭포를 찾은 70명의 대학생과 관광 안내원들이 홍수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 구조대가 실종자 수색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색작업은 폭포로부터 3km 반경 내에서 강이 3개 지류로 나뉘는 람부난과 데레, 우중델렉 마을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기습홍수는 통상 4월에 끝나는 우기철에 빈번히 발생합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혹여 공사를 위해서 땅이라도 파헤치려치면 어김없이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오랜 역사를 지닌 유서 깊은 도시죠. 이탈리아의 로마인데요. 한반도에도 평양이나 개성, 또 서울이나 경주 같은 도시들이 바로 이 로마와 비슷할 겁니다. 바로 이 로마에서 이 지하철 공사를 하던 중에 약 2000년 전 하드리아누스 황제 시대의 군사 병영이 고스란히 발견돼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지하 9m 지점에서 발견된 이 유적은요. 긴 복도와 모자이크로 장식된 39개의 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3구의 성인 뼈가 묻힌 집단 무덤과 청동 유물도 함께 발굴됐다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고 로마시는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발굴된 유적과 유물 보존 작업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과거와 현대가 살아 숨쉬는 공간을 갖게 된 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발과 그에 따른 편리함도 중요하겠지만 과거와 현재를 잘 보존하고 가꾸어서 다음 세대에게 축복을 고스란히 전해주는 것도 지금을 사는 우리들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3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5월 18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2도를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4도에서 29도, 신의주 13도에서 23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2에서 28도, 함흥 15에서 32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4에서 2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이글스의 노래입니다. 데스페라도 함께 들어보시죠.
'Cause you tell the night time from the day. Why don't you come to your senses? Come down from your fences. Open the gate. It may be raining, but there's a rainbow above you. You better let somebody love you.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나요?
네, 오랫동안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세계 17개국 외교장관들이 오스트리아 빈에 모여서 머리를 맞댔습니다. 또 미국과 쿠바가 획기적인 관계 개선을 위해서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실무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 중인지 함께 알아보고요. 중국 권력 서열 3위인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의 방문에 맞춰서 홍콩 당국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6천 명의 경찰을 배치하는 등 철통 경비에 나섰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소식. 오스트리아 빈에서 주요 외무장관들이 모여서 세계 각 지역의 분쟁 해결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요.
네, 미국과 러시아 또 독일을 비롯한 세계 17개국으로 구성된 국제 시리아 지원 그룹 외교장관들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시리아 휴전 협정의 진전과 또 이 지역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위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주요국 외무장관들은 또한 지난 2011년 무아마르 가다피 실각 이후에 5년째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리비아를 안정화하고 또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남부 아르메니안 지역인 나고르 노카라바 자치주 일대의 내전을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네. 자, 내전 중인 시리아에서 지난 2월에 휴전에 합의를 했지만 계속해서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죠.
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2월 이후에도 미국과 러시아 또 유엔 등의 중재로 시리아 주요 도시에서 지역별로 휴전이 여러 차례 제한됐지만 사실상 유명무실 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스트리아 빈 회의에서 시리아 내전 종식과 또 평화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아주 낮은 편입니다. 다만 휴전 합의를 실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또 난민들을 위한 구호품 전달을 보장하는 선에서 주요 국가들의 합의안이 나올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시리아를 둘러싼 상황이 이렇게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시리아 협상의 관건은 바샤르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거취 문제입니다.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이번 회의와 관련해서 기자들에게 아사드가 있고서는 시리아의 지속적인 장래라는 것이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말하고요. 어떤 평화 협상안이든 아사드 정권을 종료시키는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서방과 시리아 반군의 기본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회의에 참가한 러시아 측은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렇게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에 시리아의 궁극적 평화를 되돌리는 과정은 혼란할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시리아 내전을 종식시키려는 국제사회의 트럼프의 노력은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포프 외무장관의 주도로 국제연합과 주요 국가들이 지원하는 모양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이 주로 서방 측 입장을 대변하고 라브포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시리아 정부 측 입장을 지지하는 양상입니다.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시리아 과도정부의 구체적인 모습이 논의돼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왔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쿠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쿠바의 관계 개선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군요.
네, 54년여 동안 적대 관계를 이어왔던 사회주의 국가 쿠바와 미국이 지난해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고 지난 3월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쿠바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래 이후에 양국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위해서 3차 실무회의가 어제 쿠바 아바나에서 시작됐습니다. 쿠바 쪽에선 호세피나 비달 외무부 미국 과장, 미국 쪽에선 존 케리 국무장관의 선임 보좌관인 크리스티 케니가 나섰습니다. 비달 쿠바 외무부 미국 과장은 매우 획기적인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네. 비달 쿠바 외무부 미국 과장이 밝힌 이 매우 획기적인 안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미국과 쿠바 두 나라는 우선 치안, 경찰 업무와 농업, 의학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호세피나 비달 쿠바 외무부 미국 과장이 밝혔습니다. 양국 실무진의 이번 만남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선 쿠바 태생인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부장관이 나서고 쿠바에서는 내무부 고위관리들이 함께 나섰습니다. 이들은 오늘 회의를 통해서 불법 약물 유통과 사이버 범죄 또 대테러 대책과 함께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해서 힘을 합쳐 대응하는 방안에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네, 오랫동안 이 두 나라 관계가 끊겨 있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며칠간에 걸쳐서 회의가 이어지는 모습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밖에도 인권 문제와 경제 범죄 대처에 관한 논의도 테이블에 오를 예정인데요. 쿠바 측 관리가 이번 미국과의 만남에 대해서 획기적이라는 표현을 쓴 만큼 또한 획기적인 결과물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호세피나 비달 쿠바 외무부 미국 과장은 두 나라의 관계 정상화 작업이 시작됐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쿠바와의 결속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네, 다음은 아시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고위급 인사가 홍콩을 방문했는데요. 홍콩 곳곳에서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고 있다고요.
네, 중국 권력 서열 3위인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도의 상무위원장이 몇 시간 전에 홍콩에 도착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의 2012년 방문 이후에 처음으로 홍콩을 방문하는 중국의 국가 지도자급 인사입니다. 홍콩 당국은 이를 대비해서 약 6천 명의 경찰을 홍콩 각 지역에 배치하는 등 치안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최근 홍콩에서 반중국 시위가 잇따르는 데다가 지난 2월 초 춘제 때 전례 없는 폭력 시위가 발생한 이후에 홍콩 정부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매체들이 오늘 잇따라 전했습니다.
예, 자, 홍콩이 그다지 땅이 넓은 곳이 아닌데 예. 갑자기 경찰 병력이 한 6천 명 이상 늘었다면 거리 뭐 곳곳에 경찰관을 볼 수 있는 수준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홍콩 각 지역에 투입된 경찰력 6천 명은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 2011년 리커창 부총리가 홍콩을 방문했을 때는 2천 명, 2012년 후진타오 국가주석 홍콩 방문 때는 3천 명의 경찰력이 동원됐었습니다. 이번에 투입된 경찰 인력은 도로와 지하철 등을 중심으로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홍콩 현지 매체에서는 역대 최고 수준의 호위 태세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일부에서는 의전이 지나치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의전이 지나치다 비판이 말씀해주셨는데 도로를 뜯어고치는 일도 있었다고요?
예, 홍콩 당국은 또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연설할 완차이 지역의 컨벤션 전시센터 주변 인도의 보도블록을 접착제로 붙이는 작업까지 마쳤습니다.
예.
이거는 시위대가 인도에 깔린 보도블록을 부숴서 투석을 시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행사장 주변의 공사도 중단시켰고 행사장 일대 보안구역으로의 진입도 전면 불허했습니다. 또한 당국은 테러 세력들이 드론을 이용해서 무인비행기를 말하죠. 드론을 이용해서 급습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행사가 진행되는 시간 동안 홍콩 상공에서 전면적으로 이 무인비행기 드론을 띄울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네, 말 그대로 뭐 모든 가능성을 다 차단하려고 하는 모습이군요.
네.
자, 이런 특별한 아주 삼엄한 경비 속에 홍콩을 방문하는 중국의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어떤 인물입니까?
네, 장더장 상무위원장은 중국 정부에서 홍콩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콩은 과거 영국에 조차된 기간 동안에 자본주의 사회 구조를 발전시키면서 중국 본토와는 또 다른 형태로 발전돼 왔죠.
예.
지금도 홍콩은 특별행정구 형태로 운영되면서 사회주의 체제인 본토와는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중국 영토이기 때문에 중국 중앙정부에서 이 지역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이 바로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입니다.
네, 자, 이 장 상무위원장이 홍콩을 방문하는 목적은 뭔가요?
네, 내년 3월 말에 홍콩 행정장관 선거가 있습니다. 행정장관은 홍콩 현지의 행정수반입니다. 말하자면 총독과 비슷한데요. 행정장관 선거를 앞두고 현지에서 홍콩 독립 논의가 다시 가열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홍콩의 민주화 운동가들과 시민사회에서는 홍콩의 관할권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돌아간 이후에 우리가 중국에서 다시 떨어져 나와서 서구식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자 이런 운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지난 2014년 홍콩 각 지역에서 우산을 들고 대규모 민주화 시위를 진행한 우산혁명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전문가들은 행정장관 선거와 함께 홍콩 독립 논의를 둘러싼 논란을 통제하기 위해서 본토의 홍콩 담당 인사가 직접 현지를 방문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 상무위원이 홍콩을 방문함으로써 민주화 운동도 차단하고 행정장관 선거에도 힘을 쓰겠다 이런 보관인데,
네.
자, 중국 정부가 이 홍콩 현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실제로 가능한가요?
네, 일단 홍콩 행정장관 선거는 누구나 자유롭게 입후보해서 주민들의 선택을 받는 이른바 보통 선거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전국 인민대표자대회 상무위원회는 내년 실시될 홍콩 행정장관 입후보 인정 조건에 관해서 각계 대표로 구성된 지명위원회에서 과반수의 추천이 필요하다고 지난 2014년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명위원회는 친중국 정부 인물들 위주로 구성되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요. 이에 반대하는 민주화 세력이나 홍콩 독립을 요구하는 측의 입후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뽑는 직선제 자유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 정부, 중앙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통제하는 것은 중국 정부 차원에서 가능합니다. 실제로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이번 홍콩 방문 기간에 렁준잉 홍콩 행정장관을 만나서 렁 행정장관을 내년 선거에 다시 세울 것인지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또 내년 3월에 행정장관 선거는 물론이고 오는 9월로 예정된 홍콩의 국회의원격인 입법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 상무위원장이 홍콩 당국과 또 홍콩의 친중국계 정치인들에게 중국 중앙정부의 지침을 전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홍콩에 대한 중국 본토의 자강력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네, 오늘 중국관영 신화통신은 장 위원장의 이번 홍콩 방문을 시찰로 표현했습니다. 이 때문에 예. 장 위원장의 이번 방문에 홍콩 자치권을 약화시키려 하는 의도가 깔렸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홍콩 행정의 전반을 중국 본토가 챙기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홍콩의 명보는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이번 방문 기간 동안 홍콩 행정당국 전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이달 초 보도했습니다. 명보는 장 위원장이 렁춘잉 행정장관은 물론이고 부총리격인 모든 사장 또 장관격인 모든 국장과 각 정책국의 상임비서장 등과 비공개 회동을 통해서 업무를 보고받을 것이라는 소식통의 관측을 전했습니다.
네, 자, 장 상무위원장 이제 홍콩에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정을 소화하게 되나요?
네, 장 위원장은 오늘 홍콩에 도착한 비행기에서 내린 직후 실제로 행정장관과 홍콩 정부 각 부처의 업무 보고를 듣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국과 두 체제를 말하는 일국 양제 실행에 관한 홍콩 사회 각계의 제안과 요구를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이어서 4일간 홍콩에 머물면서 주요 정치계 또 재계 인사와 만날 예정이고요. 내일은 오전에 홍콩 당국이 완차이 지역의 컨벤션 전시센터에서 주최하는 1대1로 해상 실크로드라는 육상 해상 실크로드라는 뜻입니다. 이 1대1로 서밋에서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나요?
네, 오늘 실시되고 있는 예비선거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연방대법원이 오바마 케어의 피임 혜택 조항과 관련한 소송을 하급 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는 소식, 또 기술 공학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가늠하는 시험에서 미국 여학생들의 수준이 남학생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볼 텐데요. 지금 시각 미국 중남부 켄터키주에서 민주당 예비선거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 경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클린턴 후보가 이달 들어서 인디애나주 그리고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연속해서 이 샌더스 후보에게 패했는데요. 이번에 켄터키주에서 승리해서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지난 주말에 이어서 어제도 이 켄터키주에서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켄터키주에서 샌더스 후보가 우세하다는 관측도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켄터키주에서는 최근에 이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가늠하긴 힘든데요. 클린턴 후보 측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폐쇄형 예비선거라는데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네, 이 폐쇄형이라면은 민주당에 등록한 당원들만 참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지난 웨스트버지니아주 예비선거는 당적에 상관없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개방형이었기 때문에 이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이 대거 나와서 이 샌더스 후보에게 투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켄터키주에서는 그럴 염려가 없다는 겁니다. 또 투표율도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그간 경선 결과를 보면 투표율이 낮을 경우 클린턴 후보에게 유리했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오리건주에서도 경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서북부 오리건주는 예비선거가 우편 투표 방식으로 치러지는데요. 오늘이 마감일입니다. 이 오리건주에서는 샌더스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변이 없는 한 이 클린턴 후보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을 게 거의 확실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샌더스 후보는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샌더스 후보가 어제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서 선거운동을 벌였는데요. 이 푸에르토리코는 6월 2일에 민주당 예비선거를 치릅니다.
네, 그러니까 벌써 6월까지 내다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군요.
네.
네. 자, 공화당은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뭐 사실상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만 오늘 그래도 경선을 치르긴 하죠.
네, 이 오리건주에서 예비선거가 있는데요.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리건주는 우편 투표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투표소에 직접 가진 않습니다. 켄터키주의 경우 이미 지난 3월 초에 이 공화당 당원대회를 열었고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네. 자,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는 여전히 트럼프 후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예, 제3당 후보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예, 아시다시피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 후보는 정치인 출신이 아닙니다. 기업인 출신이죠. 그러니까
네.
이 외부 세력인 건데요. 그래서 주류 공화당 정치인들 가운데는 반감을 보이는 사람이 여전히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진정한 보수주의자가 못 되고 또 트럼프 후보의 언행이나 정책이 이 기존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많이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2012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입니다.
네, 이 롬니 전 주지사가 최근 공화당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를 밀고 있다 이런 이 보도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하지만 케이식 주지사는 별 생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케이식 주지사는 CNN 방송 방송과 인터뷰에서 제3당 후보로 나서라는 권유를 받곤 하는데 하지만 그런 생각은 별로 건설적인 생각이 못 된다면서 자신은 제3당 후보로 나설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3당 후보로 나설 경우 어리석은 일로 보일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아직 트럼프 후보를 지지할 생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또 트럼프 후보의 러닝메이트 또 부통령 후보로 나설 생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라인스 프리버스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이 제3당 후보 가능성에 대해서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면서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미국 연방 대법원의 주요 안건 가운데 하나가 피임 시술에 의료 보험을 적용할 것인가 문제를 둘러싼 소송이었는데요. 연방 대법원이 이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내기로 했군요.
그렇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어제 대법관 8명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급 법원들에게 가능한 타협안을 모색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보수적인 기독교도가 많은 미국에서는 이런 피임이나 낙태 문제가 이 상당히 민감한 사안 가운데 하나인데요. 기독교도들은 피임과 낙태를 대부분 반대합니다.
네.
지난 2014년에 민간 여론조사기관인 Pew Research Center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들 가운데 70% 이상이 기독교도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번 그 소송이 오바마 케어에 관련돼 있다고 전해져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네. 이번 소송은 지난 2010년에 제정된 미국의 건강보험개혁법, 보통 이 오바마 케어라고 부르는 법에 포함되어 있는 피임 혜택 조항과 관련해서 종교단체 관련 기관들이 제기한 소송입니다. 가난한 노인들을 위한 가톨릭 봉사 조직인 경로수녀회 등은 이 피임 혜택 조항이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 조항, 그러니까 이 피임 혜택 조항과 관련해서 이미 몇 년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2014년이었는데요. 당시 대법원은 피임 혜택 조항이 종교 자유회복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방정부가 절충안을 마련했는데요. 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고용주나 회사가 직원들의 피임 비용을 이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대신에 그렇게 하길 원하는 곳은 정부나 보험회사에 통보하도록 했는데요. 그러면 이 정부나 보험회사가 따로 피임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은 어떻게든 혜택을 받게 돼 있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이런 절충안 역시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불만이라는 걸까요?
네, 자신들이 보기에 이 낙태에 해당하는 행위, 그러니까 이 피임 혜택을 위한 보험 책임을 다른 보험회사나 정부에 떠넘기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명예를 실추하는 것이고요. 또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의 단체 이름으로 이 피임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에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죄에 해당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도 오바마 케어에 따라서 교회나 다른 종교시설들에 부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임 혜택 조항의 완전한 면제를 요구했습니다. 또 예외에 따른 의무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연방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지 않고 타협안을 마련하라고 하급 법원에 지시하는 것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죠?
그렇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소송권을 하급 법원으로 내려보내는 일은 가끔 있지만 이렇게 타협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요. 이번에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에 열린 심리가 끝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연방 대법원이 원고와 이 정부 양측에 가능한 타협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제시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그 앤토니 스칼리아 대법관이 사망하면서 현재 대법원이 진보 성향의 판사와 또 저 보수 성향의 판사 이렇게 4대 4, 8명이 돼 있는데요.
네.
이 동률이 나오는 경우를 피하기 위한 것이란 그런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어제 내린 결정에서 양측이 제시한 보충 설명을 통해서 타협안 마련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그런 타협은 하급 법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하급 법원에서 타협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소송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하급 법원 9곳에서 판결이 나왔는데요. 8곳은 연방 정부의 손을 들어줬고 한 곳에서는 원고 측이 승소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타협안이 나올지 관심사인데요. 그때까지는 일단 이 정부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종교 관련 기관의 여성들이 무료로 피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계속 취할 수 있고요. 반면에 정부의 절충안을 따르길 거부하는 종교 관련 기관들은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기술공학 분야에 대한 이해도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군요.
네. 지난 2014년에 미국 교육부 산하 기관인 미국 국립교육통계센터 NCES가 미국 8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가 17일 아침에 공개됐습니다. 기술과 공학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한 이 시험에서 여학생들 가운데 45%가 능숙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반면에 남학생들은 42%가 같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자, 8학년이라고 하면은 북한에서는 이제 초급 중학교 학생에 해당되는데요.
네.
자, 만 13살에서 14살 사이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이었다고 하는데 어떤 시험이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국립교육통계센터가 실시하는 전국학업성취도평가, 이 NAEP의 일환입니다. 이 NAEP 시험을 흔히 가리켜서 미국의 성적표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치르는 시험입니다. 보통 영어와 수학을 보는데 2014년에 처음으로 이 기술공학 분야에 대한 시험을 치른 거고요. 미 전역의 800개 이상 학교에서 2만 1,500명의 학생이 참가했습니다.
네. 자, 영어나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들 합니다만 이 기술공학 분야는 잘 감이 안 올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식으로 시험을 좀 치렀을까요?
네. 기술의 원리와 설계, 정보와 통신기술, 의사소통과 협동과 같은 분야에 대한 능력을 측정했는데요. 일반적인 이 묻고 답하기 문제만이 아니라 안전한 자전거 도로를 설계하라든지 대형 도마뱀인 이구아나를 위한 건강한 환경을 고안하라는 등의 이런 과제도 포함이 됐습니다. 여학생들은 특히 의사소통과 협동 분야, 정보와 통신기술 분야에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전체 응시자 가운데 43%가 능숙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자, 보통 일반적으로 여학생들은 인문 분야에서 성적이 더 좋고 기술이나 공학 분야에서는 남학생들이 더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외의 결과가 아닌가 싶네요.
네, 잘 보셨는데요. 이번 시험 결과를 분석한 미국 국립교육통계센터 관계자도 예상 외의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페기카 위원은 보통 수학이나 과학 시험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성적이 좋은 경향이 있고 또 기술이나 공학 분야에 대한 관심도 더 높은 점을 볼 때 이번 시험 결과는 매우 놀랍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전반적으로 여학생들이 기술 공학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 비판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네. 자, 인종별로 살펴보면 어떨까요?
네, 영어나 수학 시험과 마찬가지로 기술 공학 분야에서도 인종별로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백인이나 아시아계 학생들 가운데 56%,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능숙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흑인 학생들 가운데는 18%, 중남미계 학생들 가운데는 28%만이 능숙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이 가정의 소득별로도 좀 차이가 있었는지요?
네, 있었습니다. 이 무료 급식이나 급식비 보조를 받는 학생들의 성적이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에 비해서 훨씬 더 낮게 나왔는데요. 가난한 학생들 가운데 25%가 능숙하다는 평가를 받은 반면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 가운데는 59%가 같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겨우 5%만이 능숙하다는 평가를 받은 겁니다.
네. 자, 이번에 기술 공학 분야에 대한 시험 결과를 저희가 전해드린 건데요. 미국 8학년 학생들의 영어와 수학 성적은 어떻습니까?
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난해 8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른 시험에서 영어에서 능숙하다고 평가를 받은 학생은 34%에 불과했고요. 수학도 33%에 그쳤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라 맥라클란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In the Arms of the Angel 함께 들어보시죠.
Spend all your time waiting for that second chance, for a break that would make it okay. There's always some reason to feel not good enough, and it's hard at the end of the day. I need some distraction. So tired of the straight line, and everywhere you turn, there's vultures and thieves at your back. The storm keeps on twisting, keep on building the lies that you make up for all that you lack. It don't make no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윤곽이 이제 거의 드러났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이제 11월 격돌에 대비해 전열을 가다듬을 때인데요. 어느 정당이 대권을 잡느냐에 따라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판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죠.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정당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정당 제도를 말할 때 일반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대변되는 양당 제도라고 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목소리의 주인공들, 네,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막바지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이 사업가 출신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공화당이고요.
Thank you, New York.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은 민주당 소속입니다.
So how does it happen? Think about it. And we now work as a nation, American people.
특히 버니 샌더스 후보 같은 경우는 30년 넘게 아무 정당에도 속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다가 2015년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에 가입해서 현재 민주당 후보로 뛰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미국에는 이렇게 공화당과 민주당만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미국은 이 정당 창당 요건이 주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그간 수많은 정당이 만들어졌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2016년 현재 적어도 한 개 주 이상에서 인정받고 있는 정당은 공화당과 민주당을 포함해서 200여 개가 넘고요. 그 가운데서 10개 주 이상에서 인정받고 있는 정당은 공화당과 민주당 말고 자유당, 녹색당, 헌법당 등 3개 정당이 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정당 제도를 양당제라고 하는 건 이 공화당과 민주당만이 그동안의 대선에서 이 경쟁다운 경쟁을 치러서 대통령을 배출하고 정당 정치의 틀을 잡아왔기 때문입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
미국에서는 공화당을 리퍼블리칸 파티라는 정식 명칭 대신에 이 GOP라고도 하는데요. GOP는 그랜드 올드 파티의 약자입니다. 오늘날 공화당의 뿌리는 1790년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인 토머스 제퍼슨과 제임스 매디슨의 주도로 창당된 민주공화당인데요. 이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이면서 연방정부의 역할은 줄이고 이 주정부의 권한은 늘리는 한편 개인의 경제활동 확대를 지지하는 편입니다. 공화당은 대체로 백인, 남성, 보수적인 성향, 기독교도의 지지를 많이 받아왔고요. 전통적으로는 미국 남부 지역의 지지가 강했습니다. 공화당의 상징색은 빨간색이고요. 이 동물은 코끼리인데요. 이 코끼리는 1870년대 미국의 한 신문 만평가가 당시의 정치 상황을 빗대서 이 공화당은 코끼리로, 민주당은 당나귀로 표현한 데서 유래합니다. 공화당은 코끼리가 강하고 위험이 있는 동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장하는 민주당.
민주당의 뿌리 역시 민주공화당이고요. 이 공화당이라는 말을 떼내고 지금의 민주당으로 정식 명칭을 삼은 건 1840년의 일입니다. 민주당의 기본 노선은 이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연방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이런 정책이 가장 잘 드러난 게 바로 1929년 말에서 1930년대 초반에 미국에 몰아닥친 경제 대공황 시기에 민주당 소속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시행한 뉴딜 정책인데요. 당시 프랭클린 정부는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경제 구조와 관행을 개혁하는 이 적극적인 간섭으로 미국 경제 회복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도시 노동자와 이민자, 흑인, 중남미계 등 소수계층을 중심으로 확고한 지지 기반을 얻었고요. 민주당은 공화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민주주의 가치를 지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민주당의 상징색은 파란색이고요. 이 동물은 당나귀인데요. 민주당 측은 이 당나귀가 현명하고 용기 있는 동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당나귀가 고집스럽고 어리석다며 깎아내리기도 하고요. 민주당도 공화당의 코끼리가 거만하고 보수적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제3정당과 군소 후보들.
미국의 제3정당은 일반적으로 자유당과 녹색당 그리고 헌법당을 꼽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정당은 30개 주에서 인정받고 있는 자유당인데요. 하지만 미국의 정치적 환경은 3당이나 소수당이 발전하기 어렵게 돼 있는데요. 그 까닭이 뭔지 아메리칸 대학교 정보학과의 캔디스 넬슨 교수 설명 들어보시죠.
후보 지명 절차와 일부 관련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법 때문에 제3당의 후보가 선거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가 힘들게 돼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 매우 까다롭거든요. 또 한 가지 이유라면 미국이 단일 선거구 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미국은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 당선자가 나오는 복수 선거구 제도가 아닙니다. 복수 선거구 제도 아래서는 약 15%의 지지율만 얻어도 제3당 후보도 당선될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초기부터 양당제로 내려온 거죠.
군소 정당 후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선거 자금입니다. 사실 미국에서 개인이 대통령 후보 출마를 선언하는 건 간단한 서류 제출로 가능한데요. 이번 대선에도 무려 1,700건 이상의 서류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식 출마를 선언하려면 $5,000 이상을 선거 자금으로 모금해야 하고요. 또 적어도 20개 주 이상에서 $5,000를 모금해야 연방선거당국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선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후보가 광범위한 지역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걸 입증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제3정당에서 이런 요건을 충족한 후보는 현재 자유당의 게리 존슨 후보 그리고 녹색당의 질 스타인 후보 단 두 명뿐입니다. 또 미국 대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후보 토론회도 군소 정당 후보에게는 넘기 힘든 장애물입니다. 유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만 이 군소 정당 후보가 기회를 얻기란 거의 불가능한데요. 대통령 TV토론위원회는 여러 차례 전국적인 규모의 여론조사에서 15% 이상의 지지율을 받은 후보들에 대해서만 토론 참가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 선거에서도 이 기준에 충족되는 군소 후보는 아직 없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후보가 아닌 제3의 후보가 대통령 TV토론회에 참가한 건 지난 1992년 당시 공화당의 조지 H.W. 부시 대통령과 민주당의 빌 클린턴 아칸소 주지사와 함께 경쟁을 벌인 무소속의 로스 페로 후보가 유일합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정당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Jack of all trades. Jack of all trades입니다. Everyone has his or her own unique skills, talents, and capabilities. 제가 얼마 전 진정한 팔방미인 만물박사인 마이클을 만났습니다. 네, 마이클은 자동차를 판매할 뿐 아니라 직접 수리를 하거나 조립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럼 먼저 제가 마이클과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Jack of all trades이죠. Listen carefully.
I can take your car apart and put it back together if you like.
Wow, so you're a mechanic too, right?
Mechanic, yeah.
Mechanic, salesman, you're a jack of all trades.
So, yes.
Yeah.
네, 마이클은 제 차를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할 수 있다며 I can do a little bit of everything. I can do a little bit of everything이라고 했는데요. 모든 것을 조금씩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a mechanic, a salesman, a jack of all trades, a mechanic, a salesman, a jack of all trades 라고 했죠. So it was safe for me to say that he is a jack of all trades. 오늘의 영어 표현, jack of all trades 인데요. To be a jack of all trades is to be able to do many different jobs or tasks. Jack of all trades는 한 가지 일을 전문으로 하면서 몇 가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팔방미인, 마물박사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I can take your car apart and put it back together if you like.
Wow, so you're a mechanic too, right?
Mechanic, yeah.
Mechanic, salesman, you're a jack of all trades.
Yes.
Yeah. 네, 본문 한번 다시 들어보셨고요. 이젠 제가 한국말로 할게요.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John은 다섯 개 국어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컴퓨터 또 음악에도 일가견이 있어 진정한 만물박사지.
John speaks five languages. He is also an expert in computer and music, a real jack of all trades. John speaks five languages. He is also an expert in computer and music, a real jack of all trades.
오늘의 영어 표현, jack of all trades. 팔방미인, 만물박사,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Jack of all trades. Jack of all trades. 꼭 기억해 두시고요. Think about if you are a jack of all trades. And let me know what different things that you're good at.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oksa Sok Onel Yoksa Sumkel Soke, Onel k u r
1954년 5월 17일 오늘 미국 대법원은 공립학교에서의 흑인 차별 정책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We conclude that in the field of public education, the doctrine of separate but equal has no place. Separate educational facilities are inherently unequal.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소송에서 공립학교의 인종 분리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앞서 캔자스주에 살고 있던 흑인 소녀 린다 브라운은 집 근처에 있던 백인 학교에 입학이 허용되지 않자 캔자스주 교육위원회를 고소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여러 주는 흑인 차별법에 근거해 공중화장실과 병원 등에서 흑백을 분리해 왔습니다. 교육에서의 흑백 차별 문제에 대해 린다 브라운의 변호사는 흑인 학교는 백인 학교에 비해 대체로 열악하다며 이는 흑인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연방대법원은 1954년 오늘 공공교육 분야에서 인종차별을 폐지해야 한다며 브라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브라운 판결은 이후 미국 교육계의 흑백차별을 폐지시킨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973년 5월 17일 오늘
If the many allegations made to this date are true, then the burglars who broke into the headquarters of the Democratic
미국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1972년 괴한들이 워싱턴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는 민주당 본부에 몰래 들어가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가 체포된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는 단순 강도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유력 신문사인 워싱턴 포스트를 포함한 미국의 언론사들은 이 사건을 끈질기게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들을 통해 이 사건이 단순 강도 사건이 아니라 백악관이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 결과 1973년 오늘 닉슨 정권과 관련된 수많은 의혹을 풀기 위한 청문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물론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벌어진 이 청문회에서는 닉슨 정권을 겨냥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청문회 당시 닉슨 정권은 아무것도 몰랐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은 닉슨 정권이 다시 한번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벌인 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닉슨은 이듬해인 1974년 8월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납니다. 이로써 닉슨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임기 도중 사임한 대통령이 됩니다.